지금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은 2017 국제정세전망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보고서 중에 북한 관련 부분을 맡아서 작성한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인 차두현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한반도의 내년도 정세가 어떨는지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차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이 내년 초에 대형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을 예상을 하셨는데요. 그 근거를 네네. 어디에 두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흔히 북한이 얘기하는 것이 북한이 미국의 그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 관망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도발을 자제할 것이다 그랬는데요. 아마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불투명 속에서 북한이 혹시 그 미국 협상이 일어날 경우에 자기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훨씬 과단성 있게 자기 능력을 보여주려는 그 욕을 분명히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술적으로라든지 또는 중국의 압력 등 여러 가지 그 제약 조건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그 충분히 금년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금년에도 여러 차례 무수단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지만 무수단미사일 자체가 그렇게 발사가 성공적인 경우가 손으로 꼽을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자면 그러니까 그 앞에 전제는 그거였죠. 북한이 기술적으로 잘 준비가 돼 있다면 하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의 변수 문제는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북한의 그런 도발적 행위를 저지할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이 변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지난 2, 3년간의 과정을 보면 중국의 권고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 도발이 어떤 방식으로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까요?
예, 만약에 연초부터 북한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전략적 도발이죠.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통해서 자기의 그 능력을 과시하려고 한다면 아마 기존과는 다른 수준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기존보다 훨씬 큰 한 30 내지 한 40킬로톤 정도의 그 이 폭발력이 나오는 핵실험을 하거나요.
네.
아니면 그 이 핵탄두와 미사일의 결합 능력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결국은 그 이 미사일의 소형 핵탄두를 달아서 그 집에서 고고도에서 폭발을 시켜서 전자기파 효과, 다시 말해서 EMP 효과가 나오는 것을 유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수소폭탄을 실험을 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하면서 기존보다는 큰 폭발력을 보여주는 이런 형태들이 다 고려가 가능하죠.
예.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식 그 취임을 하기 전인데도 미국과 중국 관계가 강경 노선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앞으로의 그 미중 관계가 북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이 그동안 상당히 소극적이거나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역할을 해왔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체적인 전략 구조의 경쟁 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단순히 중국의 협력을 요청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압력으로 이제 구사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 경우에 오히려 이 북중 관계가 이 결속으로 갈 수도 있지만 중국 자체도 상당히 많은 전략적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북중 관계에도 아주 미묘한 갈등 요소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그동안의 국제사회는 그 대북 제재를 강화해 왔지만 그러나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 개발을 해왔습니다. 이 강력해진 국제사회 제재 앞으로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전망이 되시는지요?
네, 2321호에 입각한 유엔 안보리 열린 2321호에 대북 그 제재 결의안이
네.
기존보다 한층 더 격상된 건 분명하지만은요. 결국은 이 변수는 역시 중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변수를 찾는다면 러시아인데요. 2321호에 나타난 그 각종 광물 이 수출의 제한이라든가
네.
하는 문제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려면 실질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어느 만큼 인력 송출이라든가 아니면 광물 수출입에 대해서 적절한 통제와 특히 지방이나 민간 차원의 거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 수령 체제 확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결국은 유일 지배 체제예요. 아, 흔히 얘기하는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그 체제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공산당 독재를 하긴 하지만 공산당 내에서는 어느 정도 다원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보장한다라는 건데요. 북한의 수령제라는 건 근본적으로 한 명의 초월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철저한 그 지도자의 지침 아래서 뭉치고 또 그 지침을 실행하는 것을 지상 명제로 삼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그 1인 독재 체제 강화 이게 한마디로 집약할 수 있는 수령제죠.
네. 그러면 이런 그 수령 체제가 내년에는 특히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네. 금년에도 이미 제7차 당대회를 통해서 그 김정은 1인 지배 체제 확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내적으로 이 체제 자체가 보다 이 지속 가능하게 이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가려고 할 건데요. 이미 금년에 세대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세대 교체의 폭이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이 일종의 그 이 지배계층 내에서 다시 재구축을 시작을 할 거예요. 다시 말해 지배계층의 일부를 솎아내고 그 이 솎아낸 자리에 다른 또 새로운 충성파들을 그 드러내기 위한 도입시키기 위한 이런 작업이 계속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아마 금년에 나왔던 고위층 탈북 같은 것도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어느 정도 1인 독재 체제의 그 착근이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지난 2, 3년간 보여왔던 최고위층에 대한 어떤 끔찍한 좀 숙청 같은 우리가 공포정치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속성들은 조금 연착륙을 하지 않겠냐. 하지만 조금 강도가 잦아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국에서는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남북관계에도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선거를 전후한 북한의 대남 정책,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일단 그 북한도 북풍이나 이런 면이 주는 그 남북한 관계에서의 파급 영향 자체는 이미 학습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도발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핵이나 미사일 도발한다고 이건 다분히 대미용이고요. 다만 일종의 기선제압용으로 선거 직후에 정부가 막 출범하기 직전에 또 한 차례 중요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차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17 국제정세전망보고서에 북한 부분을 맡아 작성한 한국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인 차두현 박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